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는 네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하면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또 폭발이 발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은 점령지대 러시아 병참선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어제 영국 가디언 신문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세 달 동안 크림반도 철도와 공군기지 등에 대한 의문의 타격과 비슷한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우리 전략은 병참선과 군수품, 탄약창고와 기타 구반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물자와 탄약 부족 상황을 유발해 침략자들의 전력을 저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이 러시아 군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인근 러시아 군 부대 탄약고에서 어제 발생한 화재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앞서 지난 9일 우크라이나 남부 사키 공군 비행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지 7일 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사보타주 사례로 다루고 있다면서 추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시 주석이 전날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진저우시의 전투기념관 등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진저우시 방문 중 현지 정부의 홍수 방지 노력을 점검하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공식 활동에 대한 관영 매체의 보도가 지난 2주 동안 없었다면서 시 주석이 베이징 동부의 휴양지인 허베이성 베이다히아에서 최고 지도자들과 비밀회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시 주석이 오는 가을에 열리는 20차 전국대표당 대회에서 전례 없는 3연임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 2인자인 리커창 총리도 어제 광둥성 선전 방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지도자들과 경제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신형 방공미사일의 고고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국영 CCTV는 어제 인민해방군 소속 신장사령부가 4,500m 고원지대에서 개량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중국의 최신형 미사일로 보인다면서 단일 차량에 정착할 수 있고 기동성과 정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은 첫 번째 시도에서 저공 비행 중인 목표를 명중시켰고 항공기의 강한 전자기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피 기동했으며 두 번째 공격에서도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퇴역한 인민해방군 지휘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항공기, 공대지 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표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색과 레이더 추적 기능도 이전보다 향상됐다고 이 전직 지휘관은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의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과 인도가 오는 10월 히말라야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이번 겨울 유럽에 수출하는 가스 가격이 현재보다 60%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 측은 어제 자사의 가스 수출과 생산이 서방 측의 제재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에 대한 유럽의 제재에 대응해 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가즈프롬은 특히 지난 6월부터 가스관 터빈 반환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가스 용량의 40%까지 축소했습니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한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거부 메시지가 담겼다는 관측입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7일 새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론 네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특히 미한 연합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 하루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하면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17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된 날이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은 이제 한미연합훈련 전이나 아니면 기간 중에도 항상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좀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이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발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오전 9시 국가안보실 간부들과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어 큰 위협이 됩니다. 북한은 2020년 이래 현재까지 10여 차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북한군 하계훈련이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한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내부 군사 동향이 대체적으로 연료 부족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훈련이나 기동성 있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화 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보여주는 측면에 효과적으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봐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에 대해 서해안 반접근 훈련 차원에서 지대함 단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과 북한이 개발 중인 신형 순항미사일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0월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 등을 통해 두 종을 공개했고 시험 발사 결과도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한은 16일 을지 프리덤 실드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을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연습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도발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평화를 계속적으로 결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국방력 강화에서 여러 가지 실험해야 되고 북한이 생각할 때 힘의 우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비핵화 프레임을 거부할 겁니다.
한편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 이란 등과 협력 강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미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인 훈련이며 사실상 순수하게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훈련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안보를 지탱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연합 방위 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 중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실기동 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려명은 월정사 법성이라는 개인 명의 글을 통해 16일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에 돌입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이날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의 비판적 입장을 밝힌 중국 정부의 주장에도 같은 답변을 하며 해당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된 미한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한 질문에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 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시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해군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 2014년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 절차에 따라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하며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일부 나라의 협력 강화 조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 노동자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단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재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달린 일이라며 누가 재건 사업을 맡을지는 다른 나라가 아닌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재건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는 양국 협력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했고 이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보도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released information on this. Some of this information has been reported publicly as well. It's concerning.
그러면서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확산 위협인 두 나라를 보는 건 우려스럽다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고 이란은 우리의 우려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을 일관되고 거리낌 없이 무시하고 각자의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악의적이고 적의가 있는 행동을 일삼은 두 나라의 협력은 물론 우리에게 우려 사안이라고 프라이스 데비니는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미국 국방부가 미한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한 중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훈련을 주관한 미 3함대 사령부는 해상 요격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사각해 반복적으로 요격에 성공한 첫 번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16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한일 3국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미한일 3국이 실시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비난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우리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며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이 지난 8일에서 14일 하와이의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다국적 퍼시픽 드래곤 훈련 중 미사일 경보, 탄도미사일 탐색 추적 훈련에 참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미한일 해군이 지난 2014년 12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했던 미한일 정보 공유 협정 절차에 따라 전술 데이터 링크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번 훈련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의 진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한일이 최근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에 대해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시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을 주관한 미 제3함대 사령부는 16일 호주 해군, 캐나다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 미 미사일 방어청, 미 해군이 참가한 퍼시픽 드래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함대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은 SM-3 블록 2A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사격해 반복적으로 요격한 첫 번째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은 다국적 공중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전술과 기술적 조정,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훈련으로 하와이 카우아이 바킹샌즈 태평양 미사일 사격 훈련 지원소에서 실시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대북 제안이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이에 따른 과감한 보상 방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고.
윤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화는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국제 투자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담대한 구상을 거듭 언급한 내용 가운데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는 광복절 경축사나 15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내용엔 없던 제안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치와 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정치 군사 분야의 얼개도 대략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야는 북미 수교 지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분야는 재래식 무기 체계 군축 논의. 이게 이제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남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정책에 유익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비핵화 프레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든 경제지원이든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신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그 대화를 강조한 것이죠.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감한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강제징용은 이미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우정엽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서 일본과 보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엔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 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신임 방위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토드 브리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하마다 방위상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국과 일본 국민 간 우정의 깊은 유대에 관해 말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광범위한 영내 안보와 동맹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위계획에 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 비확산과 원자력 문제를 다루는 고위관리가 한국 등을 방문해 영내 핵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는 끊임없는 도전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맹국들이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진루비 미 에너지부 차관견 국가핵안보청장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방문해 핵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가핵안보청이 15일 밝혔습니다. 루비 청장은 13일 한국에서 관계 당국자들과 만나 국방과 핵비 확산, 핵안보 문제를 논의했고 주요 과학기관들도 방문했습니다.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회동하고 이어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진화하고 확장되는 양국 관계, 특히 영내 안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가핵안보청은 루비 청장의 방한과 관련해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을 언급할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양국 정상은 원자력이 비탄소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두 나라가 핵수출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 의정서를 지키고 양국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원자력 사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특히 루비 청장이 한국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두 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고 한국 원자력 비확산 통제 연구원도 찾아 비확산과 핵 안보 분야에서 국가 핵 안보청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 청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강력하며 양국은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험과 도전의 직면에 있다며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선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친구와 동맹들은 서로에게 열려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도 열려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루비 청장이 한국에서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을 만나 양국 간 원자력 협정과 군축, 비확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미한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해외 원전 시장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등 다양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 동향을 포함 군축 비확산 분야에서의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루비 청장은 지난 5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를 맞아 개최한 미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지금이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역량의 계속된 확대,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은 모두 지역과 국제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미군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야외 기동훈련을 포함하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는 22일 시작하는 후반기 미한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와 관련해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은 16일 을지자위의 방패 연합연습의 성격에 대한 VOE의 문의에 이번 후반기 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합연습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명칭인 을지자위의 방패 연습을 사용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것으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올해부터 미한연합훈련의 명칭을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을지자위의 방패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8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이후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이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연합연습 기간에 제대별 기능별 전술적 수준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미래 연합사의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인 연합연습을 시행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군이 핵심 전력 중 하나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국 핵전력의 준비태세와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능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16일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12시 49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시험용 재진입 운반체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맨3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 발사된 ICBM의 재진입 운반체는 태평양에 위치한 마셜 제도의 콰절런 환초까지 약 6,760km를 이동했습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보여주고 미국 핵 억지력의 치명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험은 이전에 300차례 이상 이뤄졌다며 이번 시험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 발사는 ICBM 무기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며 계속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거리 9,600km, 시속 24,000km인 ICBM 미니맨3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핵잠수함 B-52 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전략자산입니다.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미 공군의 핵전쟁 담당사령부로 ICBM과 전략폭격을 관장합니다. 크리스 크루즈 제576 시험비행대 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3대 핵전력은 미국과 전 세계 동맹국들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며 예정됐던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국 ICBM 함대의 준비태세와 무기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 지역구의 한인들이 주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7년째 되는 이날을 축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조은 기자입니다.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15일 오늘 우리는 한국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으로부터 독립한 지 77년이 되는 이날을 기념한다고 말했습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최의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한인사회는 알래스카를 매우 여러 면에서 강화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드아일랜드주의 잭리드 민주당 의원도 14일 트위터를 통해 지역 한인단체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15일은 모든 곳에 있는 한인들이 35년간의 일본 통치로부터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공화당 하원 의원은 15일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한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단체가 주최한 한국 광복절 7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그레이스뱅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지역 한인단체가 개최한 한국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며 한국 광복 77주년을 기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2분기에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가 없다고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20개월 연속 북한에 정제유를 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앞서 중국도 연료용 유류 제품을 사실상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혀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의 주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러시아의 4월에서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0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기간 북한에 정제유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9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 32톤, 즉 255배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21개월 연속 매월 공급량을 0으로 기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까지만 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지만 2020년 5월부터 양을 급격히 줄였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공급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내 국경 봉쇄가 한층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유류를 공급해온 중국도 일반적인 연료로 볼 수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한 대북 수출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유류 수급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나라로부터도 정제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BOA는 중국이 대북 유류 공급량으로 보고한 수치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실제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유류가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에 국한될 뿐 일반적인 연료용 제품은 아니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 통계상으로 외부의 유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건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이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것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식 반입이 확인된 연료용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유류 항구에는 크고 작은 유조선들의 입출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북한 남포의 유류 부두에는 최소 4척의 유조선이 드나든 사실이 확인됩니다. 북한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대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밀수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견된 유조선도 공해상에서 얻은 유류를 북한에 하역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 비공식적으로 반입되거나 반입대기 중인 정제유가 52만 5,967배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허가된 연간 반입량 50만 배럴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으로 보고한 정제유 반입량 9만 1,900배럴을 크게 상회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유류 항구에 입항한 유조선의 크기와 저반 횟수 등을 조사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북한에서 의류자활 지원 사업을 하는 미국의 대북지원단체가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올해 유엔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지원 통로가 여전히 막혀 있어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대북지원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대북 의료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공개한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이 단체가 북한에서의 인도주의 활동, 특히 평양 척추재활센터에 필요한 의료재활장비 반입과 관련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충분한 검토 끝에 12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50만 6천 달러 상당의 109가지 물품을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전동 상하지 운동기, 기능적 전기 자극기, 사이클 운동기구, 추나 침대 등 척추재활과 관련된 장비들이 포함됐습니다.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이 물품들을 한꺼번에 혹은 통합된 방식으로 북한에 운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 구입 목적에만 이 단체의 금융거래도 추후 지원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이 단체가 지난달 21일 제재 면제를 요청한 지 20여일 만에 나왔습니다. 제재 면제 유효기간은 내년 5월 12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은 제재 등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는 인도주의 지원 제공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과 규칙, 금융과 상업거래, 운송과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면허와 기타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그니스 커뮤니티가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9월 약 60만 달러 상당의 의료 재활기기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단체의 2020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승인된 일부 의료 장비는 2020년 5월 북한의 척수 및 소아 행동 발달장애 치료 연구소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물품들이 언제 북한으로 운송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사실상 대북 지원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주의 품목 상당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도 중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서 제재 면제를 받은 물품들을 유효기간인 지난해 말까지 북한으로 운송하지 못해 올해 1월 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기간을 연장받았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는 이번 이그니스 커뮤니티를 포함해 모두 5건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올해 발생한 전체 암호화폐 해킹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탈중앙화 금융체계를 통한 해킹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악성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16일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탈중앙화 금융체계 해킹이 올해 더욱 급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가 해킹 공격 행위자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이 1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 달러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자금 탈취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 관련 해킹 조직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약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 19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이 라자루스 등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엘리트 해킹 조직의 디파이 프로토콜 해킹에 의해 탈취됐다는 분석입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영어 약자로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각종 금융거래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체계의 통제와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블록체인을 통해 서로 다른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교환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탈중앙화 금융체계 디파이들이 올해 대형 해킹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암호화폐 해킹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대부분 오픈소스 코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킹 범죄자들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나 악성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 이 같은 암호화폐 체계의 취약점을 악용해 빈번한 해킹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 같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이용하는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이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7월 북한의 조직적인 암호화폐 탈취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n some ways, the North Koreans are a criminal syndicate in terms of pursuing.
또 앞서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으로 알려진 6억 2,2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론인 해킹 사건과 지난 6월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모니 브릿지에서 약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된 사건 모두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공개하고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같은 달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국과 함께 합동 사이버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라자루스, APT38, 블루노로프 등 지능형 지속위협그룹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공략하며 암호화폐 탈취를 벌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믹스업체 블렌더를 처음으로 제재 조치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트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6억 2천만 달러 중 일부를 세탁하는 데 블렌더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에도 암호화폐 돈 세탁에 활용되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5월 북한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불법 전수하는 데 협력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럽인 2명을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지명수배 조치했습니다. 법무부의 매튜 올슨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월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북한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주요 은행들을 강탈해 수억 달러어치를 훔치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이 안 씨의 보석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미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안 씨의 보석 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안 씨 측 변호인단은 이 문건에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개인의 도주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땐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과거 판례 문구를 언급하며 가택연금 기간 안 씨의 행동은 이 같은 사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미 법원은 외출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자택을 기준으로 반경 80km 이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가택연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씨는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반발한 안 씨 측은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미 연방기관에 의한 특정인의 구금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이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는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가택연금 기간인 1128일 동안 안 씨가 보석 조건을 단 한 차례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출과 활동 범위에 대한 보석 조건을 지킨 사실과 더불어 매일 사법당국 관계자와 화상통화를 한 점, 대사관 침입 사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반북단체, 자유조선 관계자, 에이디련 홍창 등 어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석 조건이 완화돼야 할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 씨의 발목에 채워진 추적 장치를 풀고 외출 제한 시간을 철폐하며 이동 가능 범위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 관할 지역으로 넓혀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대사관 침입 사건과 연관이 없는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링크 관계자들과 교류를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침입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를 제외한 자유조선 관계자 등과도 접촉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을 요청서에 담았습니다. 또 안 씨의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보석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아직까지 재판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 절차를 담당한 미국 보안국이 안 씨 측 요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지도 주목해서 지켜볼 부분입니다. 현재 변호인은 안 씨의 보석 조건 완화 주장과 별도로 안 씨의 구금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관 습격 사건 자체가 탈북을 희망했던 북한 외교관과의 사전 모의를 통해 이뤄진 일이며 당시 사건 역시 사전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안 씨의 신병 인도를 허가한 담당 판사는 법에 따라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승인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면서 상급심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길 바란다는 이례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로 경제 빈곤과 또 질병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 기업인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찾아 국제 보건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이 분야의 협력 확대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대 자선단체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16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이날 회동의 핵심 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극복을 비롯해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개발 도상국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런 노력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시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보건 정의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한국과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수준 높은 바이오 헬스 기술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게이츠 이사장님의 재단과도 내실 있는 이런 협력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자신의 재단이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 퇴치 등을 위한 글로벌 펀드에 기여했고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백신 연합 가비를 통해 협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아주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ve been very pleased to see the priority you put on biological innovation. You know, the opportunity to both create good jobs.
한국이 재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대학,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전 세계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서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한국 국회에서 코로나와 미래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창의력으로 한 세대 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면서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re's a lot we need to do together. We need to reach deep. We need to build more partnerships.
글로벌 보건 위기인 지금이 게이츠 재단과 한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전날 한국 대기업 SK는 게이츠 이사장이 설립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기업에 글로벌 탄소 감축 관련 프로젝트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미국과 한국이 최근 안보 경제는 물론 보건 의료, 첨단 기술, 기후 변화 분야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2000년 세계 빈곤 퇴치와 질병 예방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게이츠 재단은 글로벌 펀드 등 국제 보건 기구의 최대 민간 공여 기관입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2022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게이츠 이사장의 자산은 약 1,279억 달러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20년 국제보건과 개발, 교육, 기후 대응 등과 같은 자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며 MS에서 모든 공식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2014년 연례 서한에서 2035년에는 세계에서 빈곤 국가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북한은 정치 때문에 빈곤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국가라며 큰 변화가 없는 한 빈곤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2010년 한국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믿을 만한 통계가 없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어 지원이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는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경기 침체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 40%가 사망하고 청년 실업 그리고 빈곤 증가에 이르기까지 미국만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아프게 느낀 지역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se headwinds come atop long-standing challenges in the region, including.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같은 어려움은 이 지역 기회의 부족,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폭력과 부정부패, 이로 인해 한층 가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로 이것이 미국의 공공과 민간 부문 기회 확대를 위해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t's why the America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tinue to invest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n expanding economic.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도전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효과적인 정치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산하 개발금융공사는 100억 달러를 저금리로 여성 기업인에게 대출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국은 1조 3천억 달러를 아메리카 지역에 직접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헤난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중남미 국민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많은 도전들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남미 민주정부가 자국민들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캐리 헤난 차관보는 투자를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가면을 쓴 부채의 덫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know, when you sign on for a project, there are strings attached, ununderstood debt. Or your feet are held to the fire because you really.
캐리 헤난 차관보는 아시다시피 어떤 계획에 서명하면 거기에 딸린 조건으로 인해 빚더미에 빠지거나 다리 건설을 위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정말로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역내 동맹국과 우방국과 협력해 사회 간접 시설이나 관련 서비스를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경 기준과 노동 기준을 준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관련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계속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